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단히 중차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1406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약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집결해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실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먼저 39년 전 하나님이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절, 7절,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거하면서 나의 모든 율법을 받았고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그래서 이제는 나 여호와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라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당시 가나안 산지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19절 말씀은 의미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큰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남쪽 경계선상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이 넘는 대군이 물이 없는 황량한 광야를 100마일이나 넘게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드디어 너희가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출애굽 1세대는 감화감격했을 겁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신명기 6장과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저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들을 얻게 하시며 저희가 파지 않은 운물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저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수고하여 이룬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그대로 인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로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저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먹어서 늘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았던 그 삶과는 상상할 수 없게 다른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신천지인 가나안 땅 남쪽 입구에 지금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면 지금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감화 감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들에게 명합니다. 21절을 보면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사 차지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차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의 골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많은 영어 성경은 의역해서 너희에게 주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8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철기 무기들이 많이 있고 말들이 많이 있고 병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설령 그것을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과의 전쟁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관영했기에 이들을 모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싹쓸이를 하시고 그들 대신 이스라엘 백성 집어넣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 싸움은 이기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망설이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가? 신중론을 폈다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했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들로 올라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리자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우리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고 했다고 합니다. 저항 세력이 어떠한지 승산이 있는지 실제로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인내하는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선의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모두 12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정탐한 후에 현지의 열매를 갖고 와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 하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가? 26절을 보면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도다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번역합니다. 원치 않았다는 표현보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원망했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한 부정적인 보고를 핑계로 우리는 담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싸울 모든 용기를 다 잃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물론 두려워서 과장되게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들의 보고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고 그곳에는 거인인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은 인간의 그 용맹함과 인간의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원수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너희 명성을 듣고 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라고. 실제로 나중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했듯이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앞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원수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악한 불평, 원망을 듣고도 다시 인내하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 자세히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말 번역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 앞장서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은 첫째,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둘째,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너희를 안아 이곳에 이르게 하셨듯이 이제도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번이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홍해를 가르셔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애굽 군사들도 모두 수장시키신 것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말과 활에 능하고 신출귀몰하는 아멜렉 족속들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모두 무찌르게 하신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난데없이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 약속의 신실하심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2절을 보면 이 말에도 불구하고 하고 시작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그러나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행적을 상기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믿지 않았다고. 이어서 모세는 저희가 믿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해줍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신 자신이라. 여기 찾으시고라고 번역한 단어 앞에 22절과 같이 시종일관하게 번역을 했다면은 정탐하시고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spy out 하셨다.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 앞서 가시며 정탐할 곳을 아니 장막 칠 곳을 정탐하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어느 성읍에 장막을 쳐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미리 정탐하시지 않은 땅으로 너희를 보내셨을 줄을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가서 정탐해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미리 가서 정탐 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출애굽 1세대를 모두 심판하시고 맙니다.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자신을 열 번이나 멸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를 한 해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후에 모두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목적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들과 같이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하고 이미 너희 것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도 왜 지상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계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멸시를 당할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이지만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제삼 제사 확인하신 약속과 신실하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직접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분은 없습니까? 감히 손을 들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 가운데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왜 지상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왜 못 들어갔다고 하는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경륜에 상관없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변하여 어린 나이와 같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계속 어른답게 사는가 하는 것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험이 별로 없기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세상 경험이 많기에, 아니 머리와 마음속에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꽉 차 있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말씀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람직한지 아닌지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보겠다고 따져보겠다고 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종로로 타는 삶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고 조상 대대로 그런 삶밖에는 보고 산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은 그것이 좀처럼 뇌리와 가슴판에 새겨지지 못하고 며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 삶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출애굽 1세대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죄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흉악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신중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대표를 파견해서 점검하게 한 죄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중한 것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미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차지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은 모세가 선의로 해석한 대로 참 좋은 일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명하셨습니다. 예, 그거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중한 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정탐하시고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처음에는 이들의 제의를 선의로 해석해서 그러면 올라가서 보라고. 왜? 모세는 이들이 순종하려는 줄 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줄로 알고 좋게 여겨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앞에 신중론을 편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기 위한 위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들은 인생 경험이 없기에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어른들은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험과 변화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상상력보다는 신중함을 선호하고 모험과 변화보다는 늘 안전과 안락을 선호합니다. 그러기에 늘 아이들에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어린 나이 짓 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라를 펴지 말고 너 세상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지각 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사슬이 시퍼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포효하는 바다에 네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종종 폭풍과 파도가 심하여 죽을 것 같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같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며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대로 따라가면은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우리 평생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 삶 이야기를 들으면은 믿겨지지 않는 삶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우리가 살고 싶은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런 거 느끼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삶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칙도 실천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100%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예 시도조차 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 옛날 애굽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하늘과 땅과 같이 다릅니다. 그런 삶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게 뭔가 가나안 족속들의 높고 견고한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 발달된 무기들, 철병거들, 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안악자손과 같이 커서 장대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저 뒤에 그거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꿈과 같은 삶,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난하건 부자건 배웠건 못 배웠건 세상에서 뭐라건 아무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그 삶을 사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거쳐야 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놓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기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코앞인데 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것은 뭔가 하면 앞에서 얘기한 천국에 관한 진리들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 나이들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자들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재주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은 세상에 때가 덜 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적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00% 믿기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 너무나도 지금 단순한 차이입니다. 뭐 엄청난 진리를 몰라갖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따지고 있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 매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거 따지지 마라. 사랑이 뭐 하는 거지 따지지 마.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되는지 이거 갖고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 너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행하라. 그건 천치 바보도 직관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린 나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한 삶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중 모으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내가 이미 너희 앞서 가서 다 정탐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줬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저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다. 결국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망설이고 살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외모가 초라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어린 나이와 같이 된 성도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 사는 것도 낙낙하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십일조 내고 그것으로 됐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20%, 30% 그 많은 것을 자신들 자녀들에게는 희생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훑고 또 훌륭한 교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았으니 이제는 단순하게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자 부자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왔다가 영생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십일조 또박또박하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단순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리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애와 같이 되는 거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선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1세대가 당한 비극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필코 지상에서도 지상 천국을 누리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삶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부터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 곧장 평생 예행 연습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예행 연습하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육신은 날로 쇠폐해가지만 영은 날로 어린 나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삼으로 지상에서도 모두 천국의 삶 누리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